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집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다라는 이 말씀이 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집안이 강성해지는 것과 반대로 권력 투쟁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끊이지 않았던 사울 가문은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향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향 과정 중에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은 피살당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울 정권, 사울 집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의 최후가 오늘 사무엘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피살당하여서 죽었다라는 소식이 왕에게 전달되자 이스보셋 왕은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것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였기에 대리 통치를 하던 자신의 앞날이 이제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브넬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심히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보셋은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좋든 싫든 자신의 정적이면서 동시에 아브넬을 의지해왔던 그런 이스보셋의 삶의 그 흔적들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자처하게 된 것이죠. 그의 인생이 아브넬이란 존재에게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지닌 자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보셋은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 사람이 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었습니다. 혹시 연을 날려보셨습니까? 예, 끈떨어진 연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서울교회 사명자 대회 때 강사로 섬겨주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죠. 얼마 전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바치고 돌아온 후배 목사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이 후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6년 가까운 세월을 외국에 나가서 처음에는 불가능할처럼 느껴졌던 공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막상 고국에 돌아오니 자기를 기다리는 자리가 없어서 벌써 몇 달 동안 임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 목사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학위만 마치고 돌아가면 고국에서 일할 자리는 문제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학교에는 자리가 없고 또 교회에도 목회할 자리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런 그 현상 가운데 아주 당황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경을 고백하기를 이 후배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께 자신의 상황이 끈떨어진 연애 모습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후배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의 연이 끈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김동호 목사님은 이 후배 목사에게 자신의 경험담 하나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자신은 비교적 교계에서 좋고 튼튼한 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난 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교단에서 알아주는 영락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자신을 키워주신 모교회의 목사님이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교계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는 거의 보증수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목사님께서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쓰러지셨다라는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이것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동호 목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였는지를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걱정되어서이기도 했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울타리가 무너진다라는 느낌을 이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동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셔서 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최소한 10년은 저를 더 봐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곧바로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 목사님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을 저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존경하고 섬기기는 하겠으나 제 목회의 울타리나 기둥으로 의지하거나 이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저의 목회를 오직 하나님께만 걸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김동 목사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삶을 살아온 결과 그 믿음과 생각이 옳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누구의 힘도 이용하지 않았으나 그 힘을 이용한 것보다 더 좋은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김동 목사님은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잘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 목사님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후배 목사님과 헤어지면서 그와 같은 끈은 끊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니 이왕에 잘 끊어진 끈 이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목사님을 격려하며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끈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력과 경험을 의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대상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건이 벌어지고 실제로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끈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끈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런데 그 끈은 절대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집니다. 꼭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정권의 마지막 권력자였던 이스보셋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끈을 더 의지하였던 것이죠. 도울 힘 없는 인생이었던 아브넬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에 손에 맥이 풀려진 것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보셋은 신정 국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지녔던 아브넬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스보셋의 처지를 선명히 보여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이 말씀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처지만 이렇게 끈떨어진 연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역시 당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최후의 사람 이스보셋은 힘이 빠졌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얘기하면 백성들은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두르고 동요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온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넬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에 다급함과 혼란함이 심히 컸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넬의 죽음은 점점 약하여가는 사울의 집이 이제 마지막 몰락의 순간에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마지막 몰락의 순간이 임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다윗은 그 강성함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이 대조의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과 그의 가문이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고 끈떨어진 연과 같은 신세가 되어서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초라하게 그지없는 비참한 시세로 전락해가는 한 권력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화무 11홍,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이 아름다운 붉은 꽃이라 할지라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치사만 놓고 보더라도 그 권력과 힘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헛된 것이죠. 이란 백성들의 불안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군 지휘부 내에 지휘관들의 반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 두 사람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암살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베냐민 족속으로 간주되는 베냐민 족속으로 간주되었다는 얘기는 이들이 베냐민 족속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로 이들이 군 지휘관이 되었다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 내에서 매우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넬 사후에 북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는 군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아브넬만큼 막강한 이 지휘관, 최고의 지휘관은 아니었지만 이스보셋 왕이 신뢰할 만한 지휘관 가운데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아브넬의 사후에 다윗과 남유다를 향한 전쟁을 선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보셋 왕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그 목을 가지고 가는 폐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고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 땅이었던 브에롯을 떠나 낯선 곳이었던 깃다임에 거함으로써 사울 왕가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가문의 사람들이 바로 레갑과 바하나였습니다. 사울이 높제 사람들을 85명을 죽일 때에 그 높에서 가까웠던 그 지명이 바로 브에롯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그 막강한 횡포가 높 지역뿐 아니라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주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브에롯이 고향을 떠나서 깃다임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가문이 바로 이 레갑과 바하나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고 기회가 주어지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브에롯 출신의 레갑과 바하나가 사울의 하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계획적으로 죽인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내용입니다. 즉 사울 왕가의 실질적인 종말을 고하게 된 원인은 바로 사울의 악행, 사울의 범죄 행위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그의 가문이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은 바로 사울 왕의 행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악행에 대한 형벌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 가문의 원수들에 의해서 사울 왕가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예, 또 다른 표현으로 황금률이라고 하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내가 남을 대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을 때 또 믿음이 불완전할 때 우리가 행했던 잘못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악을 행했다라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죄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바나와 레갑의 스토리 가운데 갑자기 4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가의 마지막 생존자인 요나달의 아들 므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한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불구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사울의 집에는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울의 집은 완전히 몰락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므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고 이 당시 나이가 12세 정도 가량 되었습니다.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던 그때는요, 길보아 전투 때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소식을 전해 듣어서 유모가 그를 안고 뛰다가 5살 때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이죠. 12세의 나이에 사울의 후계자로서 왕위에 오를 자격을 상실한 불쌍한 처지에 이 므비보셋은 있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몰락은 반대로 다윗과 그의 가문의 강성함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하 5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으로써 명실공히 통일왕국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역사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한절 사전의 말씀 이후에 림몬의 두 아들들의 반란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가 다시 되돌아와 보니까 그가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다가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그 목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물론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게으름의 상징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긴박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지도력과 판단력을 완전하게 상실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리더십의 위치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내용들이 그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적인 야망과 권력 투쟁을 위해서 음모와 술소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다윗은 한결같은 처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누가 악을 행하든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사울을 위하여 장례를 치러준 길라 야베스 거민들을 다윗은 선대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을 추종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반대되는 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잘한 면을 부각하여서 그들을 품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됐을 때 다윗은 아브넬을 살해한 자신의 신복이었던 요압을 저주하면서 살해당한 아브넬을 위하여 공식적인 슬픔을 표현하며 그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수를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자신에게 온 암살자들에게 다윗은 합당한 처벌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선택들은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 자신의 눈에 보기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자신에게 원하는 결과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불의한 자들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선택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가치대로 결정하고 자신에게 마치 좋은 기회로 여기며 유리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신본주의적인 그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체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자신에게 당장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이 원하는 통일왕권의 왕좌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영혼들을 돌보게 되었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면서 오히려 불의한 자에 대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신정왕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남유다의 왕에 지나지 않지만 그는 이미 신정국가의 통치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준비된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평상시 날마다 다윗에게 삶의 선택과 중요한 순간마다 그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왔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이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진행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림몬의 두 아들들이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역을 이루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 성역에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들인 레각과 바나가 이 귀한 사명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는 이스보셋의 암살자들에게 자신은 이스보셋의 죽음과 무관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한 자들에 대한 형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이 여러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이기에 레각과 바나나와 같은 기회주의자들의 인간적인 술수가 전혀 필요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잘된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힘을 가지고 나를 돕는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나를 돕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야.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들의 이 같은 악행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강력한 신문주의의 믿음을 다윗은 견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편의대로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스탠바이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간섭하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경향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우리는 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니면 극단적이죠. 그와 반대로 뭐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은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악인을 복수형으로 쓰면서 레각과 바하나를 씁니다. 근데 의인을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이스보셋 왕을 의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보셋 왕이 의인입니까? 어떠세요?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원래 통일왕국의 왕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셨고 다윗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면 되는데 그것을 가로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잖아요. 아브넬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꼭두가시 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스보셋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이 이 한 무리가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놓고 이스보셋을 의인이다라고 무죄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한 것을 행하지 않는 자를 여기서는 의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운 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일들을 배제하고 지금 이 일에 있어서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인죄는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성을 부인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다윗은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겠다라고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없애겠다라는 표현은 불태워버리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물이 불에 타서 재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악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와 신정국가의 리더가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무너진 정권과 새롭게 세워질 정권의 대표인 다윗이라는 인물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고 다윗은 점점 강화해져서 마침내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겨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취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에 대항하여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아브넬의 죽음과 사울왕과 최후의 사람인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세상적인 방법들이 다 평정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인 성취의 시점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집은 이제 무너졌고 그 왕가를 대체하게 되는 다윗이 온 나라의 왕으로 이제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에 13년가량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가량을 더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20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사사로운 야심이나 욕심과 고집으로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사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제 생각했던 게 오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어제 결정했던 걸 오늘 바꾸고도 뭘 바꿨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유한하고 한정적인 존재고 부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확신을 가지고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 가운데 머물러서 모든 것들을 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리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악인들의 삶은 인과응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수하지 않아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죄가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레갑과 바아나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자의 그 최후가 무엇인지를 레갑과 바아나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신다라고 이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선 온전한 의인들이 되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심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소중한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다 존중히 여기셔서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복된 서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